2월 둘째 주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광식 교수와 김광석과 철학하기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김광석의 노래를 통해서 행복 그리고 자유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김광석의 노래 들어볼 건데요. 교수님은 노래를 평소에 좀 즐겨 부르시는 편이세요?
아, 예.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음성 좋으실 때 그러니까, 알아봤어요. 그래.
굉장히 예. 또 여유롭게 아, 예, 좋아합니다.
아주 부르라면 저는 사양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노래 하나 부탁드릴게요. 한 박자 쉬고.
아, 그래요? 한 불러주세요.
아, 네,
그럼 앞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뭐 사랑했지만 한 불러.
아, 예,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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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광석의 노래 사랑했지만. 네. 네. 아, 좋습니다.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어? 요 정도?
저는 김광석이 왔는 줄 알았어요. 아, 김광식 교수님께서 이것은 부르신 겁니다. 어허, 라이브로.
이야.
아우, 감사합니다. 박수! 짧기는 했습니다만, 아우, 잘 네.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명제야, 뭐,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지금 뭐 잠깐 사랑했지만 불러주셨습니다만은 오늘 만나는 김광석의 노래에도 사랑이 정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광석의 노래는 뭐 사랑에 관한 슬픈 사랑이죠 주로.
네네. 네.
아주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 이별, 괴로움, 사랑을 꼭 이런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저 방금 불러주신 노래 그 하이라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 내용도 보면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정작 근데 김광석 본인은 이 곡을 싫어했다고 하대요.
아, 그렇죠. 그 공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네. 저는 이 곡을 싫어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사랑했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는.
맞아요. 뭐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김광석 자신이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게 싫었던 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근데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노래를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꽂혀서 비를 맞으면서 비가 왔는데 이 노래를 듣고 16 소녀의 감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김광석이 아니다. 야, 나 다시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그래요.
가수로서는 최대의 찬사를 들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광석이 나는 노래를 왜 부르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들려주고 그 아픔을 다독여주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듣고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죠. 이 노래를
그러겠어요.
이제 가장 좋아하게 됐지 않을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 옛사랑 떠올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교수님도 이 노래를 들으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책에까지 써놓으셨더라고. 예. 부인에게 괜찮으셨어요?
집에 못 들어가서. 예.
아까 전에 그 굉장히 그대를 사랑했지만 엄청 울컥하면서 부르셨는데
뭔가 경험이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네. 뭐 공개하죠. 뭐.
네.
책에도 얘기를
네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아주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 근데 그 지갑에서 우연히 낯선 남자 사진을 발견해서
저런.
카페에 갔었는데 여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카페 직원이 이렇게 지나가다 테이블에 있던 그녀 수첩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자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야, 완전히 뭐
영화 순간, 영화.
그렇죠. 질투심, 뭐 의심의 불길 확확 뭐 타오르고.
네.
에, 됐다.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연락을 끊은 거죠.
직접 물어보면 되죠.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너무, 이건 너무 분명하니까. 양다리 어찌 됐다. 너 원한다면 그쪽 남자랑.
잘해라.
나는 뭐. 이쪽도 저쪽도 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어떡해요.
그 뒤에 그냥 천신만고 그때 그녀를 다시 만났죠.
예.
그래서 사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아리 친구 사진이란 거요. 자기 친구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사진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제가 헛짓을 한 거죠. 네, 의심에 대한 확신이 난 비극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의심에
여자가
대한
수첩 속에 남자 사진을 가지고 있다. 아, 이게 뭡니까? 아, 저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을 확신했던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럼 그 여자분에게 제가 음성편지 잠깐.
아, 지금 보내시겠다고요?
아, 그럼요.
아니, 갑자기.
예. 아, 저 뭐 이 분위기 나는 배경음악은 없을까요?
배경음악 부탁드려요.
배경음악. 아니, 갑자기 관계를 여쭤봤는데.
자, 갑니다.
예, 예, 예.
안녕, 잘 지내지? 보고 싶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보.
어? 진짜요? 아, 그분이 지금?
예.
그래요?
어쩐지 자신 있게 하시죠.
당당하게 적어놨.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뭐 땅이 굳는다.
예예예. 예,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아, 세상에 이런 또 극적인 극적인 결말이.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되네요.
맞아, 맞아, 맞아.
아니면 제가 이 집에 못 들어가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진짜 예예 그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의심에 네네. 대한 확신이 가진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셰익스피어가 쓴 오셀로가 예, 떠오릅니다. 맞아요. 이야고의 계략에 빠져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오셀로가 살해를 하죠. 꼭 오셀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나 자신 아니 그 주변을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 집,
그렇죠.
저 집 그렇죠. 맛있었는데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주인장이 배가 부르더니 양이 좀 줄었어. 그렇죠. 이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 비극인 걸 밝혀지면 뻔히 알면서.
왜뭐 누구든 네.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관해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조금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랬듯이. 예, 의처증, 의부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흔히들 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 확신이 많은 거예요. 의심에 대한 그 확신이 대단한 거죠. 이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게 되죠. 예, 아무리 뭐 합리적인 근거를 갖다 대도 소용이 없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니다. 뭐 이렇게 다른 생각들은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독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좀 많이 믿는 스타일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겠네요.
네. 네네. 그 사랑했지만과 의심의 철학 이와 관련된 철학자는 누굽니까?
흄이죠.
흄.
흄 의심의 철학자. 해이주의자 아주 철저한. 김광석은 이 사랑했지만에서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죠.
네.
네, 그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의심이 대부분 보통 원인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지만 흄에 따르면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인 원인, 절대적인 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A가 일어난 후에 곧바로 B가 일어난 일을 이제 거듭 경험한다고 합시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A가 일어난 사건과 그 이어서 곧바로 일어난 B가 일어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만 경험했을 뿐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치 A가 B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A가 원인이 되어 B란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마치 경험했다라고 어리석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나고 그 다음 순간 B가 일어난 것만 경험했는데
예.
그래서 B를 보면 A가 그 원인 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홍역에 걸리면은 붉은 반점이 나고 그리고 곧 이어서 높은 열이 나죠. 이런 경험을 거듭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높은 열이 나는 원인은 붉은 반점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다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경우인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게 병인 경우는 이렇습니다만 이 우리 삶의 문제 같은 경우는 큰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셀로 아까 예를 들었는데 오셀로가 부하의 침대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한 손수건을 발견합니다.
네네.
남자의 침대에 여자의 손수건이 있는 경우 대부분에는 그 전에 둘이 그곳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뭐 직접 보았던 간접적으로 혹은 전해 들었던 우리는 뭐 거듭된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습관이 돼서 마치 뭐 파블로프의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자의 침대에서 여자 손수건을 보면 이 개가 침을 흘리듯이 종소리가 나면 침을 흘리듯이 곧바로 둘이 그곳에서 뭔가를 했다. 그랬으니까
아내를 의심하게
그렇죠. 되는 그러면서 그 원인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추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손수건을 우연히 주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뭐 모함을 하려고 오셀로처럼 훔쳐서 거기다 일부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의심의 괴로움이나 비극으로도 벗어나려면 의심을 의심해야 한다. 이게 바로 휴무의 의심의 철학. 그리고 김광석이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이 배울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네, 이 의심의 철학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지금 잠깐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 오히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때문에 오셀로처럼 살인까지 아주 불행한 일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휴메 의심의 철학은 의심하라가 아니고 의심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보통 불행을 낳는 것은 의심 때문이죠. 의심을 의심하면 그 불행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에서 오는 불행이나 비극 오셀로 같은 혹은 제가 그 남자 사진 때문에 겪었던 그런 비극을 피할 수 있죠.
네, 김광석의 노래 사랑했지만과 휴메 의심의 철학까지 교수님께 말씀을 들어봤어요. 잠깐 퀴즈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앞으로 나눌 이야기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현대 철학자인 이 사람은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절절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현대 철학자입니다. 1번 소크라테스, 2번 플라톤, 3번 하이데거.
네,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김영사에서 펴낸 김광석과 철학하기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김광석의 노래 중에서 사랑했지만 들을게요. 네, 김광석의 명곡 중 한 곡입니다. 사랑했지만 보내드렸어요. 토요일 인문학 콘서트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광식 교수와 김광석과 철학하기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곡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입니다. 우선 이 노래의 가사를 정미 씨의 음성으로 음미해 볼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고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길.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노래하는 음유시인 맞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노랫말을 남정미 씨가 근사하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니까 가슴에 또 오늘도 화가 와닿아요. 근데 네. 사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애절함이 묻어나는
거. 네. 아, 제대로 분위기를 좀 살려줬죠. 예.
공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수첩에 있는 남자 사진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글 잘 쓰죠.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네.
사실 여기서 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까지 나 가슴이 찢어져 이렇게 맞아. 절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약간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강한 뜻이... 부정은 강한 긍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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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는 반어법이죠. 예, 아픈 사랑만 사랑이다. 아프지 않은 사랑은 없다. 아, 이런 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렇구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면 슬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혹은 너무나 사랑하면 아,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부인하는 마음이죠.
네. 정미 씨도 공감해요?
저는 아픈 거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한발 뺍니다.
예, 본색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떤 철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나요, 교수님?
예, 하이데거 철학으로 한번 볼 수가 있죠. 김광석 이 노래에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않겠다라고 노래하죠. 아프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사랑의 절절함은 사랑의 아픔과 정비례하다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죽음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이나 교회로 도망가죠. 하지만 병원은 죽음을 연장해 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교회는 죽음이 그거 죽는 거 아니야. 아, 또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거 죽음이 가짜 죽음이야. 이렇게 믿게 해서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별의 아픔을 피하려 해서는 절절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듯이 죽음의 아픔을 아니 죽음의 불안을 피하려 해서는 절절한 참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죽음의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깨달으면 지금까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 줬던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데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명예나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절절하게 하게 되죠. 세상이 그것을 아무리 가치 없는 것으로 본다 해도 말이죠. 죽음의 아픔과 불안은 나에게 가치 있는 참된 절절한 삶을 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네.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죽음을 체험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천천히 죽어야 산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행복의 비법인가요?
그렇죠. 하이데거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절절히 하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절절한 느낌 없는 무감각한 그 사랑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런 절절한 느낌이 없는 무감각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절절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네, 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절절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한 절절한 사랑과 삶을 산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죽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이데거가 제시한 어떤 행복의 비법일까요? 죽음을 직면하라. 그렇게 열심히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죠.
하이데거 굉장히 나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나치 예, 나치에 협조한 뭐
네네네네 예. 그래서 좀 약간 이 사람이 철학까지도 조금 빗과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 벽에 붙어 있는 명언집 보면 그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르네요.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예. 사실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해요. 네. 우리 지금 방송하는 거 지금 저 아나운서님이나 뭐 이 정민 씨나 다 내일 방송 있고 다음 방송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게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저희는 네. 그 지금 보면 이 노래들에 보면 철학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서른즈음에란 노래를 이제 제가 30대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 노래 안에도 철학이 담겨 있을 것
하이데거
같은데요.
철학이 들어있어요.
하이데거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얘기한 거. 보십시오. 이 김광석이 서른즈음에란 노래에서 늘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죠.
네,
이 바로 유한한 시간을 깨달은 겁니다.
네. 네.
우린 보통 뭐 내일이 무한히 있을 거라고 그죠? 믿고 살죠. 아 오늘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추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뭐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모든 게 다 애착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일 또 만날 뭐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오늘 봐도 별다른 감정 느끼지 않죠. 근데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야. 그걸 나만 알고 있어. 아 그렇다면 지금 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아 얼마나 절절할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하이데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무한의 시간을 살면 모든 것이 지루해지고요.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유한의 시간을 살면 모든 것이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하이데거의 그 유명한 책 존재와 시간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존재 네. 시간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때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삶이죠.
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어떤 시간에 따라 무한의 시간을 따라 사는지 유한의 시간에 따라서 사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맞습니다. 네. 네.
죽음을 자각하면 제대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서른 즈음에를 하이데거의 철학사상과 함께 버무려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삶과 세상을 바꾸는 몸의 철학 과연 어떤 내용인지 김광식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바꾸고 싶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삶이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삶이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생각일까요? 몸일까요? 예, 보통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뭐 생각을 고쳐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예, 이야기 하나부터 먼저 얘기를 들려드리죠.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이라는 노래처럼 말하지 못한 사랑을 안고 비 맞은 채로 서성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대학 다닐 때 그녀를 보려고 그녀와 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저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결석을 핑계로 시험을 위해서 노트를 빌렸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 노트를 돌려주며 그녀에게 다가갔죠. 고맙습니다. 저기 여기 가져간 초콜릿은 건네주고는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다음 말을 기다렸고 그는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고맙다는 말만 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또다시 멀리서 바라보는 일이 이어졌고요. 기말 시험 때가 됐습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서 노트를 빌렸고 고맙다고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기 이렇게 또 머뭇거리며 다음 말을 차마 못 이었던 거죠. 이때 그녀가 말했죠. 저 다음 학기에 고급 과정을 들을 건데 같이 들을래요? 예. 그는 이제 뜻밖의 제안에 고마워 했지만 돌아섰습니다. 고대하던 다음 학기가 시작됐고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업은 고급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들의 진도는 제자리에서 멈돌기만 했어요. 네, 멀리서 바라보고 노트 빌리고 돌려주고 또 멀리서 바라보고 노트 빌리고 돌려주고 뭐 고맙습니다 저기 뭐 이런 말만 얘기를 해서 그는 끝내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녀와 사랑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그녀도 다음 학기에 수업을 같이 듣자는 제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최고급 과정이 없었는데 고급 과정이 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그의 사랑은 비극적인 영원한 짝사랑으로 남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접니다.
그 부인은 아니네요.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뭐 음성 편지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예, 예. 예. 원래 이렇게 가다가 이제 코미디로 끝나면 마지막 한마디 하죠. 너 글씨 참 못 써, 못 알아보겠어. 이렇게 노트에다가 그렇게 써서 하는 걸로 코미디 끝날 텐데. 예. 아, 교수님의 사랑.
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전혀 안 그랬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짝사랑 이야기. 교수님의 짝사랑 이야기. 예. 그런데 네. 그게 교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몸의 문제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오. 아, 우리 삶이나 세상 바꾸는 이유가 아 뭘까요?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 제 삶을 바꾸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녀와 사랑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만 고쳐 먹으면 뭐 고맙습니다 저기 이러고는 그 뒤에 커피 한 잔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뒷말을 이어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뭐 단 한 번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그 뒷말을 용감하게 이을 수 있는 사람. 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삶이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 고쳐먹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각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아, 달리 말하면 머리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밴 몸의 성향이 우리 삶이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흔히들 머리로 행동을 선택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머리가 아니라 몸이 행동을 선택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커피 한잔 어때요? 라고 뒷말을 이어야 한다고 머리로 생각을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간 방식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지철학자 마뚜라나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머리로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몸에 배고 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몸에 밴 특정한 행동 방식 때문에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메바가 먹이를 감싸자는 생각을 해서 먹이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도 팔자 모양으로 걷자고 뭐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걷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팔자 모양으로 걷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어도 똑바로 걷는 방식이 고쳐도. 몸에 배치 않으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아메바와 사람의 행동이 같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행동 가운데 걸음걸이와 같이 뭐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무의식적인 단순한 행동 이런 건 그렇고 고도로 발달된 뭐 복잡한 문화적인 의식적 행동 이런 행동은 주인인 머리가 내린 명령을 즉 머리가 복잡한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생각을 하인의 몸이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왼손을 들어보십시오. 왼손을 들겠다는 의식적 생각을 몸이 단순히 수행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이 왼손을 든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왼손을 들겠다는 의식적인 생각은 몸이 스스로 내린 명령이 의식이라는 스크린에 비춰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리벳과 독일의 동물생리학자 코른 후버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에게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 때나 손가락을 움직여보라 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이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한 순간과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인 순간은 거의 일치했어요. 하지만 뇌파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0.8초 전에 이미 특정한 뇌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의식적인 뇌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적인 뇌가 즉 몸이 스스로 명령을 내린 거라는 거죠.
네.
무의식적인 뇌가 즉 몸이 스스로 내린 명령을 손가락이 즉 다른 몸이 수행한 거죠. 의식적인 생각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몸이 스스로 내린 명령을 의식이라는 스크린에 비춰 알리는 앵무새 대변인의 역할만 할 뿐이죠.
새로워요.
예, 고도로 발달한 문화적인 의식적인 행동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는 결국 누구냐? 무의식적인 몸이고 그 시나리오를 생각이라는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는 영화 감독이 바로 의식적인 뇌인 거죠.
아하.
그러므로 이야기 흐름을 바꾸려면 내 삶을 바꾸려면 스크린에 비춰진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영화가 아니라 먼저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는 거죠. 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자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고쳐먹어도 착하게 사는 방식이 몸에 배어 무의식적인 몸이 스스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착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방식이 몸에 밴 걸 뭐라 그럽니까? 덕이라고 하죠. 아, 이 덕이 몸에 배면 착하게 살자 굳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아도 저절로 착하게 살게 되잖아요. 4월에 투표가 있습니다. 그죠? 아, 덕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가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도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맞아요, 맞아요. 많습니다. 아, 또 투표장에 갔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찍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몸은 뭘 찍고 있습니까?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 어떤 사람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표 근육을 단련해야 하는 거죠. 생각을 한번 고쳐먹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이나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이건 오라 이게 오라 하는 생각이 몸에 배도록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그 짝사랑 얘기를 할 때 인연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녀와의 사랑이 안 될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비극적인 짝사랑이 정석이죠. 이런 게. 네. 네, 저는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운명이란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의식, 생각이 아니라 몸의 방식이 배야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말하지 못한 사랑을 안고 비 맞은 채로 서성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랑했지만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운명을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동 방식이 몸에 배도록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만 잔뜩 늘어놓은 연애 지침서만 읽고 있지 말고 커피 한잔 어때요?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연애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철학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삶과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몸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이 아니고 그런 몸의 철학 책에도 나옵니다만 맨 마지막 12강 부분인데요. 이건 교수님의 철학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건 뭐 철학자 김광식의 몸의 철학입니다.
그 지금 흔히 말하는 몸에 밴 습관이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철학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행동을 이제 보통 머릿속 생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행동 방식이나 행동 성향의 산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문화적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 삶과 세상을 바꾸려면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행동 방식, 이 성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머릿속으로 오른손잡이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번 바꾼다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듭된 행동으로 아예 그런 방식이 몸에 배도록 행동 방식을 바꿔야 비로소 오른손잡이로 살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의 그 몸의 철학, 인지 문화 철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하이데거의 죽음의 철학까지 이제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내드리는 퀴즈를 좀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세요.
독일의 현대 철학자인 이 사람은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절절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현대 철학자입니다. 현대 철학자는 제일 뒤에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소크라테스, 2번 플라톤, 3번 하이데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지금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김광식 교수의 사인이 담긴 김광석과 철학하기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하지 못한 내 사랑 보내드립니다. 역시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이었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노래로 세상을 위로하는 가수 김광석과 철학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철학자 김광식 교수가 만났습니다. 오늘 김광석의 노래를 철학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가운데 글쎄요 뭐 좀 밝다든지 봄 기운이 느껴진다든지 하는 곡 흔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 곡 있습니다. 네네. 다른 곡보다 조금 밝은 곡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대한 말씀을 지금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정미 씨 이 노래
구영이 아나운서 아시죠 노래? 이 노래 아시죠?
먼저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노래방 가야 되겠네. 끝나고. 네?
김광석의 노래를 아, 하러.
들어보도록. 아,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또 이렇게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맞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약간 단전 6cm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도 이런 노래들도 철학이 있겠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김광석이 뭐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설렘과 두려움으로 햇살이 웃고 있는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노래하죠.
네.
예. 꿈을 이상을 추구해야 행복하다라는 바람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면 된다. 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그 자기 개발서 이후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 그건 뭐 3포 세대의 청년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환상을 심어준 폭력이죠. 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맞아요. 네.
플라톤에게서 꿈은 이상 곧 이데아죠. 그래서 플라톤을 철학을 이데아 철학이라 하죠.
네.
플라톤은 이상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은 이상을 불완전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이상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이상이 실현될 수 있으면 그건 처음부터 이상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완벽한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삼각형을 못 그죠. 왜냐? 선은 긋는 순간 선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가늘게 그어도 면적을 차지하는 면일 수밖에 없죠. 선은 면적을 차지하면 안 되는데 선을 흉내낼 수 있을 뿐이죠. 네. 많은 불행은 이상이 우리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아.
완벽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는 순간 절망의 시한폭탄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서 플라톤이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니죠. 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꿈이 이상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는 없지만
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 그곳에 다가가는 네네. 방법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그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네, 정리가 좀
거죠.
됩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 고민 상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기도 많으실 것 같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해도 많이 해 주실 것
네네,
같고.
네.
요즘 젊은이들 고민이 많잖아요. 주로 어떤 고민 상담들 많이 하나요?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요즘 그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취업 문제가 심각하죠.
취업 문제죠. 진로와 관련된 그 불안 이런 게 제일 많죠.
그리고
네. 그것만큼 뭐 많은 고민이 네. 뭐 삶이 재미가 없다는,
아하.
살아야 할 의미나 뭐 이유를 못 찾겠다는 네. 뭐 이런 그 상담이 많습니다.
그 푸릇푸릇한 청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상을 쫓아라, 꿈은 꼭 이루어진다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를 했다면 그걸 우리 어른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데 이루지 못한 너네들은 패배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플라톤이 못 이루기 때문에 이상으로 가야 되라고 얘기하는 뒷얘기를 해주질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다 읽고 끝까지 다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 그 청춘인 학생들이 이제 여러 고민들을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요즘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삶도 재미없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 주세요?
음성편지로 제 제자들에게 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고민이 많군요. 답답하고 갑갑하죠. 남들은 그런 고민 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불안하죠. 다들 아는 척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또래들도 남몰래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불안하고 그렇죠. 거꾸로 물어봅시다. 아, 여러분 언제 재미있었죠?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재미있었겠죠. 놀거나 여행할 때 재밌잖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면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거나 못했어이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적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괴롭거나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겠죠. 해야 한다는 강박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해야 하는 일만큼 하기 싫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뭐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아 공부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하시면 하고 싶던 마음도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 다 해봤을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마도 여러분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결과나 성취를 얻는 일,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놀 때나 여행을 할 때가 재밌다고 했죠. 그것들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놀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놀거나 여행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미가 없죠.
자,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 재밌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삶을 놀이나 여행같이 만들면 삶이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놀이나 여행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고? 예,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면 삶이 놀이나 여행처럼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냐고요? 삶을 어떤 결과나 성취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 대신 순간순간 가정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몸에 배도록 아주 작은 일부터 그런 태도로 사는 일을 거듭 연습해 보세요. 그러한 태도가 몸에 배면 더 이상 상대적인 비교로부터 오는 뭐 불안이나 혹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작은 일 하나하나 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네. 철학은 오징어다 땅콩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위안을 주셨던 저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와 땅콩 같은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힘이 되어줄까요?
네. 오징어 땅콩은 뭐 심심풀이로 누구나 쉽게 즐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철학도 오징어 땅콩처럼 쉽고 즐겁게 접하면서 우리 삶의 작고 큰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이 철학은 오징어 땅콩이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오징어 땅콩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죠. 철학이 반면에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살아야 할 의미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뭐 이럴 때 삶의 의미나 이유를 찾아준 것을 도와서 삶이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마치 오징어 땅콩처럼 말이죠.
뭐 철학 그러면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오징어 땅콩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랑말랑하게.
예, 친근하게 그렇게 네.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김광석의 노래에 얹혀져서 김광식 교수님을 통하니까 철학이 오징어 땅콩이 되네요. 오늘 김광석의 노래로 행복 그리고 관련된 철학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서서 뭐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그 행복이란 명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무엇인가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결과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순간순간 삶을 즐겁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세상이 인정해 주는 뭐 결과나 성취를 낳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그런 결과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마땅하다는 집단적 강박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우리 사이를 늘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죠. 카르페 디엠,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네.
예, 이 새해는 흔히들 행복하세요라는 덕담 주고받죠. 그런데
네.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라고 뭐가 상대가 대묻는다면 아, 생각해도 아찔할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책. 아, 저 김강석과 철학하기처럼 아, 이런 책을 사서 알겠습니다. 건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영혼홍 덕담이나 아, 메마른 세뱃돈 대신인 행복의 지도를 아, 이 건네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값진 아, 이 정말 값진 네. 아, 새 선물이 또 있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르신 네. 말씀입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남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3번 하이데거였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석의 노래 속 철학적 화두를 통해서 철학자 12인의 시선으로 행복의 비밀을 풀어낸 책 김광석과 철학하기의 저자이신 김광식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새롭게 풀어쓴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곡으로 김광석의 일어나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